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시작했고 누가복음 시작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장 하나를 들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누가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닫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어떻게 공동체의 노래로 확장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9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종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복음 1장 39절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복음의 첫 반응은 감탄도 묵상도 아닙니다. 이동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일어났다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였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뿌리를 가진 어근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일으키고 움직이게 합니다.
네, 묵상보다 먼저 발걸음이 나아가네요.
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만 머물러는 지식적인 회심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몸을 움직이고 몸을 기울입니다.
네, 빨리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이 남네요.
네, 이 빨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도지요. 마리아는 확인하러 의심하면서 조심조심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관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네,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골이에요.
네, 누가복음은 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중심에서 시작하시지 않고 이 산골 마을, 나사렛 지역, 갈릴리 호수 이렇게 소외된 지역 또는 남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중요한 일은 광야에서 일어나고 산기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체제의 한 복판에서보다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계가 중심이 된다, 이런 멋있는 말도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네, 41절 말씀 읽어주셨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몸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신학도 설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중의 아이가 뛰어놉니다. 복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누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네, 요한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반응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알아야 믿는다, 내가 다 해석하고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뒤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한 걸음을 움직여 보고 나면 그때 해석되고 이해되고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성령을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 때 이런 결과를 보게 되지요. 마리아의 인사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말씀을 품은 몸의 울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네요.
네. 뭐 철야기도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새벽기도 40일 했더니 1000번째 했더니 어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알아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죠.
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사가랴의 침묵과 비교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어떤 권위의 크기, 가 아니라 영향력이 크다 이런 의미보다는 엘리사벳 안에 있는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지만 단번에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가장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했던 이 여인은 정말 주변부에 이 산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초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 으로 고백됩니다.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탄생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발생한다고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 믿은 그 여자. 이 문장은 믿음을 바라보는 누가복음의 시각입니다. 믿음은 경험 또는 확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탁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졌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네, 믿음을 성격이나 용기로 설명하지 않네요.
네. 누가는 믿음을 관계적인 신뢰로 설명합니다. 복음은 말로 시작하지만 몸으로 전달되고 관계 안에서 해석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들었던 한나의 노래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노래입니다. 내용적으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한나의 노래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아주 독특한데요.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찬미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자기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생명의 가장 중심, 나의 근원에서부터 주님을 찬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명보다 노래가 먼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방식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구주라는 말이 벌써 나와요.
네, 마리아는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한나의 노래에서도 이 부분은 동일한데요. 마리아조차도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자존감을 키워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닐까? 내가 좀 특별한가? 라고 자신을 꾸미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우리 모두 비천하고 결핍이 있고 깨어지고 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직한 사람은 직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것이죠. 그 전에는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능력을 갖추는, 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 사이에서 마리아는 그 모든 종교적인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또 이런 좋은 말씀도 있어요.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마리아는 개인적인 감격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나의 하나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온 세대의 언어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언제나 개인을 넘어 공동체, 시대와 세대까지 확장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 말은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을 그리고 물리학을 제시합니다. 위는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는 위로 올라간다. 중력은 밑으로 누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땅에서부터 위를 향해 올라가도록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재배치되게 하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위험하다고 말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 위에 있을 거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뒤엎으셨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Magnificat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위엄 있는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왕을 찬양하는 노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노래이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예, 그 말씀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줄일 때, 배고플 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책이나 영화나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구원을 영혼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확장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 16살짜리 정도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10대 소녀가 시대와 민족을 통전적으로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이 마리아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고백은 아니었죠. 그녀는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아브라함에게 비롯된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역사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노래 후에 석달이라는 시간이 나오네요.
네, 함께 거하며 마리아는 자신의 감격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오시는지를 삶을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복음은 늘 함께 머무는 시간을 요구하지요. 생명은 자라나는 형성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기가 아홉 달이 차야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아홉 달이 지나서 예수님이 해산되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찹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기다림을 통한 결실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네, 이웃과 친족이 다 함께 기뻐하죠.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런 말씀들이 눈에 더 들어오실 거예요.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은 저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나만 기뻐야 경쟁적으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내가 기쁜 것보다 타자가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신비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기쁨. 그래서 기쁨을 나눌수록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사가랴로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하죠.
네,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집안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전통과 새로운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하는 엘리사벳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의 결정을 사가랴가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사가랴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입이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을 그가 기록하면서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그때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침묵을 아홉 달 동안 했으니까 먼저 시원하다 또는 내가 말을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침묵의 결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정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령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네, 그 말씀이 사가랴의 고백인데요. 방문은 누가복음에서 핵심 동사입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천사가 방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방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뿔은 또 힘의 상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폭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뿔로 원수를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정말로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입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옥 불에서 건져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쁨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네,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별명이 있는데,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기 이전에 마중을 나가는 거죠. 네, 세례 요한이 바로 마중을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서 가실 때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끈을 풀 자격도, 그걸 묶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로부터 돋는 해입니다.
네, 위로부터 돋는 해와 같으신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지요. 누가복음은 구세주가 오시기 이전에 이방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의 힘이 온 땅을 덮고 있었던 어두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어두움의 시대에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곧 새벽이 올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돋는 해가 반드시, 그리고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외치는 자로 요한이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구원의 복음에 반응하는 각각의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암흑과도 같고 또는 침묵해야 되는 시기일 때, 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건이 너무나 작은 10대 소녀의 몸에 일어났을 때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들의 결핍과 이들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던 이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움직이게 하소서. 마리아처럼 확인보다 만남을 선택하게 하시고 설명보다 관계를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떨림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순간을 성령의 신호로 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현실을 회피하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의 시간을 지나 사가랴의 입에서 흘러나온 찬가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언젠가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말이 막혀있던 시간들을 실패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셨음을 뒤늦게라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걸어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노래를 조용히 이어 부르는 후렴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산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때에 우리가 마주하여 함께 기뻐하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뛰놀았던 것처럼 우리 마중 식구들과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뛰놉니다. 주님, 주님의 일이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하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나아지는 단계이긴 한데,
아, 네네.
그래도 아직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생 있겠어요.
네.
지난자매는 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고집과 생각들이 무엇이었는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집중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쏟아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자, 이때 여인이 누구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는데요.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두었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음으로써 향유를 모아두었던 과거도 또 향유를 통해 이루어갈 자기의 미래까지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 부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한 방울만 묻혀도 일주일을 가는 향유가 예수님 온몸에 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계속해서 향유 냄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로했을 거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위로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었고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 동안 고난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거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향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일을 앞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 주 말씀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면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모습이 나오시는 건가요?
맞아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시면서 차근차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온 건가요?
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선 종려나무 그 자체가 생명력이 엄청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불에 타버려도 나무 뿌리만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생명력을 유지해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자기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는데 특별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종려나무가 상징적으로 더욱더 두드러지게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 사용된 건가요?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납니다. 그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해서 자주권을 회복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사장이었던 마카비를 중심으로 독립군이 결성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헬라군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자주국방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이 역사적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동전에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때부터 종려나무는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사모하는 유대민족의 바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던 건 결국 예수님께서 마카비와 같이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왕이 되어달라는 바람으로 가지고 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수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는 마카비와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마카비아 같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마카비아 같은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바람을 또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마카비아 같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에 대한 거절의 뜻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다고 하고 있죠?
기록된 바라고 나온 걸로 봐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15절 뒤에 나오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가리키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스가랴 말씀에 대한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은 AD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또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건가요?
맞아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중 일부가 좀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왕이라면 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병마를 타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때 오는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하고 있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이렇게 뭔가 좀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건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왕은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왕들과 목적이 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 다음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보면 자, 10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상한 점이요? 글쎄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건가요?
자, 지금 열강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오신 왕이라면 누구를 무찔러줘야 할까요?
당연히 적들이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 누구의 병거와 누구의 말을 끊겠다고 하고 있죠?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정말 이상하네요. 왜 구원을 위해 오신 왕이 자기 백성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자, 바로 여기에서 세상 나라의 왕과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기존에 있던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나라를 망하게 한 후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망하는 게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망하는 것은 눈앞에 존재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 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병거, 자기가 의존하며 기대고 있었던 말의 힘들, 즉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면서 기대하며 또 갈망하고 있었던 것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이군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걸 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하길 바라는 이들 앞에서 스가랴 말씀의 예언된 모습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병거와 말의 힘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말씀을 보니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고 있죠?
헬라인 몇이 찾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하면은 온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등장했다는 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는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카비와 같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독한 유대주의 정신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주의가 뿌리 박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기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또 어떤 때는 배척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민의식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깨뜨리기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마카비아 같은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또 온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이러한 흐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 안드레를 찾아간 건가요?
빌립 또한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은 지극히 유대인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방인을 우리 선생님과 만나게 해도 되나?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인데 이방인을 만나실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혼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어떻게 했던 걸까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께 같이 갔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던 게 이방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로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상태가 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대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서 정치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길 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어야 스스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길이 바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인의 이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하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카비아 같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민족주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민족주의 한계에 갇혀있는 제자들, 또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으면, 너희의 고집이 또 너희의 민족주의가 죽지 않으면 결코 너희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 아니, 생명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너희가 끝까지 너희들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의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다.
일종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경고이자 또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헬라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도 되냐고 하면서 아직도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썩어지는 길, 죽어지는 길, 그 길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제자들이 듣기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싫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또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쉽게 또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썩어지는 길,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삶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불현듯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간구의 말씀을 보면은 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기도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늘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또한 번뇌하며 괴로워하며 피하고 싶은 마음을 내피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본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있죠. 자, 어떤 소리가 났다고 하고 있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는 강력한 왕이 아닌 유대인을 살리고 또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목소리를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응원하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이들을 향해서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2000년 전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썩어지는 길을 걸어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